창세기 라이브 스터디 75번 메시지 파세댐 파세댐 창세기 32장 22절 32절은 하나님의 택한 자인 야곱의 인생에서의 중요한 체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 거룩한 말씀의 특별한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은 유일하며 그와 유사한 다른 문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체험의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합당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주님의 긍휼로 인해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야곱의 이 중요한 체험을 살펴보고 그것에 의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 장에서 야곱의 체험은 매우 실질적이고 개인적이며 자세합니다. 온밤의 반 이상을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주님은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은 결코 처음 보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죄인과 씨름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와서 야곱과 씨름하였다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십시오. 성경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주님이 그와 씨름하러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다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이미 거기에 있었으므로 그 사람이 올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주님이 항상 야곱과 함께 계셨음을 계시합니다. 왜 주님은 갑자기 야곱과 씨름하기 시작했습니까? 분명 그에 대한 이유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것은 야곱의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아비의 땅으로 돌아갈 때 그에게는 두 가지 문제, 뒤에 있는 라반과 앞에 있는 에서가 있었습니다. 라반의 강탈하는 손으로부터는 해방받았으나 그는 형 에서에 직면해야 하는 것 때문에 자포자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씨름이 발생할 때는 바로 이때였습니다. 야곱의 사자들은 에서가 400인과 함께 야곱에게 오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두려웠습니다. 야곱이 알기로는 에서가 그를 환영하기 위해 오는 것이라면 400인까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보기에 에서는 군대를 몰고 오는 대장처럼 보였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분명 그를 치기 위해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믿어지자 야곱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훌륭한 기도를 한 후에 그는 에서를 위한 선물인 가축을 9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평강이 없었는데 그것은 여전히 앞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22절 23절은 말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얍복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이 모든 것을 한 후에 홀로 남은 야곱은 상황을 더욱 염려하며 에서가 그를 공격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곱의 짐은 무거웠고 상황은 중대했으며 그는 자포자기 상태였습니다. 성경에는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기도했다는 어떤 표시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 당신은 괴롭지 않을 때 기도하지만 너무나 괴로울 때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괴로울수록 더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어렵고 상황이 심각함으로 당신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아직 완전히 쓰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당신은 아직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야곱처럼 우리는 한 면으로는 갈 수 없고 또 한 면으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거기 남아서 상황을 생각하며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자문합니다. 야곱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궁리하고 있을 때 놀랍게도 한 사람이 그와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거니와 그 사람이 와서 씨름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다만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즉시로 이 사람이 주님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씨름을 시작할 때 야곱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와 씨름하는 자가 에서의 400인 중 한 명일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씨름을 시작했을 때 야곱은 그 사람이 이기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아마 야곱은 속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체포하러 왔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네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왜 사람이신 주님이 야곱과 씨름하셨습니까? 왜 이런 것이 필요했습니까?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을 보지 못하고 그분이 사람으로서 야곱과 씨름하신 것을 봅니다. 둘째,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사람인 야곱을 이길 수 없으셨습니까? 셋째, 왜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기 전에 그렇게 오래 지체하셨습니까? 왜 그분은 시작할 때 환도뼈를 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야곱과 최소한 6시간 동안 자정부터 여명이 밝기까지 씨름을 하셨음이 분명합니다. 왜 주님은 이 씨름을 그렇게 오래 하셨습니까? 넷째, 왜 주님은 야곱에게 그분의 이름을 말하기를 거절하셨습니까? 다른 많은 경우에 주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름을 밝히기를 요청받은 후 그분은 답하기를 거절하셨습니다. 내가 이 모든 질문들에 완벽한 답을 줄 수 있다고 장담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답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에는 영광의 하나님의 나타남도 없거니와 주님으로부터의 방문도 없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후에 창세기 18장에서 주님은 그를 방문하셨고 그와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 체험은 하나님의 나타남도 아니고 주님으로부터의 방문도 아닌 다루심이었습니다. 구원받았을 때 주님은 당신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에는 많은 경우 달콤하고 유쾌한 주님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을 때 주님의 나타남과 교통할 때 그분의 방문 외에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루심이 시작될 때 우리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남편이나 아내나 장로가 우리에게 고통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것이 남편이나 아내나 장로들 중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문제임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야곱과 씨름하신 것에 관한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해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과 같은 분명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시지 않으십니다. 다루심을 받을 때마다 처음에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와 씨름하고 있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흔히 그 씨름은 긴 시간을 지속합니다. 야곱에게 그것은 6시간이었겠지만 우리에게 그것은 6주, 6달 혹은 6년일 수도 있습니다. 자매들이여, 당신은 얼마나 오래 남편과 씨름해 오고 있습니까? 아마 당신은 매일 그와 씨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어떤 별거나 이혼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와 말다툼하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한 것은 불행이다. 내가 그와 이혼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와 싸울 수는 있다. 어떤 아내들은 남편과 오랫동안 싸워오고 있습니다. 물론 남편들인 우리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아내와 씨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결혼 생활은 씨름하는 생활입니다. 비록 우리는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와 씨름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상 상대편은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나 장로나 어떤 환경이 아니라 우리와 씨름하시는 주님 자신입니다.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는 결코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매는 마침내 고백할 것입니다. 나와 씨름하는 자는 나의 남편이 아니라 주님이시다. 만약 우리가 첫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다른 세 개의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나타나실 때 주님은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지만 우리를 다루실 때 그분은 자신을 감추십니다. 다루심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사람이나 환경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나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루심이 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물어보지 마십시오. 번번이 자매들은 내게 물었습니다. 이 형제님, 왜 주님은 내게 그런 남편을 주셨을까요? 흔히 형제들은 말했습니다. 이 형제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분은 나의 아내에 관하여 아무것도 하시지 않습니까? 대답은 주님의 다루심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체험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와 씨름하는 분의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자매에게 주님의 이름은 남편일 수 있고 어떤 형제에게 주님의 이름은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주님의 이름은 혹독한 장로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직하고 열려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결혼에 의문을 갖고 있음을 인정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왜라고 물었습니다. 어떤 형제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의 모든 젊은 자매들 중에 어떻게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습니까? 다루심을 받을 때마다 처음에 우리는 그것이 주님의 행하심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깨닫지만 인정하기를 거절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씨름을 즉시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복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분투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최선을 다하며 사실상 우리가 주님과 씨름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 주님이 우리를 즉시 굴복시키신다면 어떻게 우리 자신이 드러나겠습니까? 어떤 이는 물을 것입니다. 나는 수년 동안 아내를 위하여 기도해 오고 있다. 왜 주님이 내게 대답하시지 않는가? 왜 그녀는 결코 바뀌지 않는가? 그 답은 당신이 드러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야곱이 얼마나 천연적인가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와 씨름하셨습니다. 이건 드러내면은 최소한 한밤의 절반이 요구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긴 시간 동안의 고생이 필요합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여전히 씨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굴복시키려고 하시지만 당신은 자신의 환경을 굴복시키기 위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당신을 굴복시키기 위하여 주님은 당신의 아내를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녀를 굴복시키기 위하여 당신의 힘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씨름은 계속됩니다. 나는 이 메시지에서 당신에게 빛이 비춰서 당신이 이렇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오, 이제 알았습니다. 수년 동안 나는 씨름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 목적은 내가 얼마나 천연적인가를 드러내기 위함임을 알았습니다. 문제는 아내가 아니라 바로 나의 천연적인 강함입니다. 나는 여전히 천연적인 사람일 뿐입니다. 야곱에게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주님이 그와 씨름하셔야 했습니까? 어떤 것도 잘못된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야곱과 씨름하신 이유는 그가 여전히 매우 천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다루심은 죄에 속한 어떤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천연적인 생명, 천연적인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을 드러내는 데에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천연적인 생명을 드러내려면 우리에게는 긴 시간의 씨름이 필요합니다. 이런 씨름의 기간을 통하여 야곱과 같은 우리의 천연적인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30일 32, 33장을 읽을 때 우리는 야곱이 얼마나 천연적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는 매우 많이 다루심을 받았고 고통을 겪었지만 32장에서도 여전히 천연적입니다. 그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주님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연적이었으며 그의 표현에는 자기 자신이 충만했습니다. 씨름을 하던 그날 밤에 어느 순간에 주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25절은 말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주님은 야곱의 대퇴근을 치셨습니다. 대퇴근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강한 근육입니다. 주님의 의도는 야곱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천연적인 생명을 드러낸 후 주님은 야곱의 대퇴부를 치셨습니다. 그것은 즉시 위골되었고 야곱은 절뚝거렸습니다. 31절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야곱은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된 후에 야곱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 씨름꾼은 나보다 강하다. 그는 나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나를 쳤고 나를 졸게 만들었다. 이 씨름꾼이 자기보다 강함을 깨닫고 야곱은 그에게 자신을 축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나는 이때까지도 야곱이 이 씨름꾼을 하나님으로 알았는지 의심합니다. 그를 친 후에 씨름꾼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러나 야곱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이렇게 말한 후에 주님은 야곱에게 이름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야곱의 이름을 알고 계셨는데 왜 이 질문을 하셨습니까? 이는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자신이 약탈자 야곱임을 인정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이 그의 이름을 실토한 후에 그 씨름꾼은 말했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결혼자를 의미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왕자의 뜻으로 알고 있지만 가장 훌륭한 사전과 번역에 의하면 그 의미는 보충적인 의미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으뜸가는 의미는 하나님과 결혼자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과 결혼자라는 뜻인 이스라엘로 바뀌었을 때 그는 즉시 이 씨름꾼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아마 그는 속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오,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나를 하나님과 결혼자라고 부르셨다. 그때 야곱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주님은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야곱에게 그분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처음에서 다루시는 하나님은 항상 비밀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야곱에게 계시하시지 않았지만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을 축복한 후에 주님이 그를 떠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주님은 항상 그와 함께 계셔왔으며 씨름 후에도 여전히 거기에 계셨습니다. 주님은 오시거나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다만 야곱과 씨름하셨습니다. 만일 그것이 구약시대 때의 야곱의 체험이라면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더욱 참된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루심을 요구할 때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귀중한 다루심을 주실 것입니다.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주님이 그를 축복하신 후에 야곱은 그 씨름꾼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브니엘이라고 했습니다. 이 장에서의 야곱의 체험을 살펴본 후 우리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변화되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33장에서도 여전히 야곱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활 방식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나누고 가능한 모든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활 방식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지만 그의 생명에는 명백한 변화가 있었으니 곧 그의 생명이 만진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브니엘에서의 체험 이후 그는 절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치시기 전에나 후에도 동일하게 그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었지만 주님이 그를 치신 후에 그가 한 모든 것들은 절름발이로서 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패와 약함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즉 절지 않는 자의 그것과 저는 자의 그것입니다. 예를 들면 절면서 화를 낼 수 있고 절지 않으면서 화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형제에게 화를 내더라도 그런 중에도 다른 사람들은 내가 절고 있는 것을 알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절뚝거림을 알아차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행동할수록 그의 절뚝거림은 더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뚝거림을 모방해서는 안 됩니다. 모방은 결코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의 회복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 아래 있고 그분의 길에 있으며 또한 그분의 다루심 아래 있음을 확신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깨닫건 깨닫지 않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당신이 주님의 다루심 아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만간에 당신은 그분의 치심을 받았다는 감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때가 올 때 당신은 자신이 절름발이며 결코 전과 같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약점을 갖고 있지만 결코 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여전히 똑같을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결코 주님의 치심을 체험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주님의 치심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러 번의 치심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원칙은 동일합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처음에 주님을 사랑한 후로 특히 우리가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와서 회복 안에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후로 자신이 다루심 받는 환경 안에서 발견됨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다루고 계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갑자기 우리를 치셨고 우리는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는 여전히 전연적이고 약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과 같지 않습니다. 한 번의 만짐으로 당신의 생활 전체가 바뀌고 당신이 완전히 변화되리라고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치심은 32장에서 발생했지만 성숙은 47장에 가서야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26장부터 32장까지 많은 실패와 실수와 잘못 행함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치신 후 33장에서 그는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생명에 있어서 그는 커다란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32장 전에는 야곱이 전연적이었으며 결코 주님에 의해 만져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2장 이후에 그는 무엇을 하든지 절름발이로서 했습니다. 그때 후로 그가 사람들에게 준 인상은 매우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가 에서에게 절하였을 때 그는 여전히 체면적이었으나 그의 절뚝거림은 주님의 만지심을 간증했습니다. 당신은 야곱이 에서를 향해 걸어가서 절할 때 그가 절뚝거린 것을 아십니까? 에서는 건장한 야곱을 본 것이 아니라 절뚝거리는 자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야곱의 생활에는 아무 변화가 없지만 그의 생명의 변화가 생겼음을 봅니다. 주님에 의해 만져진 것은 외적인 생활이 아니라 내적인 전연적인 강함이었습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만진바된 것입니다. 이 부분의 말씀에서 야곱의 체험의 중요성을 깨닫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들의 관심을 외부적인 죄와 범과나 세상적인 것들을 다루는 데 기울이지만 그들의 전연적인 생명, 전연적인 강함이 만진바되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외적인 생활의 바뀜을 관심하실 뿐만 아니라 더욱이 우리의 전연적인 생명을 만지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아내와 다투든 다투지 않든 당신의 전연적인 생명이 만져지지 않았다면 당신은 여전히 전연적입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당신의 아내에게 성질을 내는 것이나 그것을 억제하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화를 내어도 당신은 당신이요, 당신의 화를 조절해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일단 치심을 받았을 때 외적으로는 그가 전과 같았지만 내적으로 그의 전연적인 생명은 다루어졌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말해서 나는 형제 자매들이 배우자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깊은 속에서 그들의 내적인 존재가 변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 외적인 변화를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이 형편없이 행동할 때 주님이 그분 자신을 당신 안으로 역사에 넣으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좋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당신이 너무나 선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 속으로 역사에 넣으시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변화나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만져짐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내적인 환도뼈, 당신의 내적이고 천연적인 힘은 주님에 의해 만져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치심이 필요합니다. 야곱의 뒤를 따를 때 우리는 거듭거듭 만져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만져짐이 영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동안 씨름한 후에 우리는 치심을 받았다는 깊은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의 결정적인 부분을 치십니다. 그분이 특별한 부분을 치실 때마다 우리는 절뚝거리고 우리의 내적인 존재 안에서 더 이상 전과 같지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절뚝거리며 더 이상 온전하지 않게 됩니다. 교회 생활 안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영리한 자, 지혜로운 자, 교활한 자, 교만한 자, 오만한 자 등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에서의 올바른 길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생명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아, 나는 너와 씨름하였고 너를 쳤고 너의 이름을 바꾸었고 너에게 나의 축복을 주었다. 지금부터 너는 형 에서의 문제에 직면할 때 너의 수완이나 천연적인 힘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꾀를 쓰지 말라. 나를 신뢰하고 이 문제를 내게 맡겨라. 성경에는 그러한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야곱이 치심을 받았다는 기록만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이 그의 뒤태부를 만지시고 그의 이름을 바꾸셨으며 그에게 그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에게 어떤 설교나 가르침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 야곱이 한 것, 그의 가족을 세 무리로 나눈 것과 같은 것들은 그에게 달린 것이었습니다. 흔히 우리를 만지신 후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그분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도록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놓아두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체험을 점검해 본다면 과연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자들, 특히 장로들은 사람을 가르치기를 좋아합니다. 자주 그들은 말합니다. 형제님, 당신은 실수했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축복한 지금 당신은 당신의 아내를 똑같은 식으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은 바뀌어져야 합니다. 양육하며 봉사하는 자매들은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명할지도 모릅니다. 자매님, 당신은 더 이상 남편과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이것을 해서는 안 되고 저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환도띠를 치고 그를 축복한 후에 주님은 어떤 가르침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치심 후에도 야곱은 여전히 스스로 행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너희들 모두는 뒤에 머물러라. 나의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하여 내가 먼저 가겠다. 그러나 이 에서를 향해 걸어갈 때 그는 절뚝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은 하나님의 방법과 얼마나 다른지, 종교적인 실행은 주님의 치심과 얼마나 다른지, 나는 당신에게 주어진 가르침들을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에 의해 만져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흔히 자매들은 내게 와서 남편들에 관하여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 앞에서 남편들을 비난할 때 나는 기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불평 속에서 나는 그들이 절뚝거리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그들은 어떤 만져짐의 표시 없이 내게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여전히 불평하며 그들의 남편을 비난하지만 뚜렷한 절뚝거림이 느껴집니다. 나는 이 사랑스런 자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져진 것을 볼 때 기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만져짐이 온갖 종류의 가르침들보다 낫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전형적인 생명을 만지시는 것이 100개의 메시지보다 나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31절은 말합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지심을 받은 후에 해가 야곱을 비추었습니다. 그는 절뚝거렸으나 빛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주의 회복 안에서 빛을 가진 사람은 절뚝거리는 자입니다. 빛 아래 있는 자는 다 온전치 않습니다. 하늘의 빛빛줌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이 절름발입니다. 어두운 밤에 있을 때 야곱은 강했고 그의 모든 부분은 온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심을 받은 후 해가 그 위에 떠올랐으며 그는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하늘의 빛빛줌 아래에 있었지만 절뚝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며 그분의 길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이러한 체험을 갖고 있습니다.